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6일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얼마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더욱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선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역사는 성급한 정책 완화를 강력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한 달 상황이 개선된 것만으론 물가가 잡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설정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파월 의장은 또 금리 인상은 전적으로 향후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파월 의장의 강력한 통화 정책 예고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5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표적인 컴퓨터 해킹 수단인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이스라엘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쁘다며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의 금융 분야에 대한 랜섬웨어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실시간 사이버 위협 자료를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보 공유, 전문가 훈련과 교류 확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데에모 부장관은 작년 11월 이스라엘을 방문해 국제 금융 시스템 내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해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중동을 방문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단지 인근에서 25일 화재가 발생해 원전 전력망이 일시 차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기 아톰은 이날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사는 러시아가 원전의 마지막 외부 송전선을 훼손했다며 침략자들의 행동이 자포리자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전력망에 완전한 단절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통상 4개의 외부 송전선이 있는데 그중 3개는 폭격 등으로 이미 끊겼고 25일 마지막 남은 1개가 일시 차단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전력망 연결이 복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군 전체 규모를 190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 전투병력은 115만 명으로 현재보다 13만 7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7개월째 접어든 시점에 개정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집속탄에 민간인 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가 25일 밝혔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군과 친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최소 10개 지역에서 수백 개의 집속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최소 3차례 이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2월과 7월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집속탄 공격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47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희생자들은 모두 민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있는 무기로 무고한 민간인의 무차별적 살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관련 국제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토요일 새벽 BOE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아시아 동맹과 공조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의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과 함경북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린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2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보는 미한 관계와 북한과 북핵 문제,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차관보는 지난 5월 미한 정상이 양국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이래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내년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가고 특히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즉 EDSCG 회의에서 양국 간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DSCG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와 국방당국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한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 넘게 열리지 않던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식 제안한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미한 차관보 회담은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한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보복성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통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이루어져 북한 도발 대응 차원의 공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대남 대미 강경책을 선택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는 한미 동맹의 강화,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해서 EDSCG의 실시, 그다음에 여러 한미 군사 연습의 재개 이런 방안들을 이미 제시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지,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제의를 통한 돌파구 말은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차관보는 또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동맹이 군사와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여 차관보와의 회담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박진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면담에선 최근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을 포함해 북핵 대응, 미한 관계, 미한일 협력 방안,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가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수행했던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이번 단독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북한 도발에 대비한 미한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김태우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한국 내 민간 외교 안보 연구기관인 신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한의 확장 억제력을 100%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은 구체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를 1년에 서너 차례 실시해 핵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함으로써 가상현실에서 모든 돌발 시나리오에 대비해 압승을 담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신아시아연구소 회원들에게 소식지 형태로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아시아 동맹과 공조의 사안이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군사활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진입을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미한일 간 협력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혹은 연합 군사 활동을 포함해 그들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미한 안보 협력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진입 역시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공동 현안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공동 이해관계에 있어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미한일 삼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은 23일 두 대의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한국 동해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고 전했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의 가장 최근 카디즈 침범 사례에 대한 우려 수준을 묻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언급할 게 없다며 한동안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무더기로 카디즈에 진입했던 2020년 12월로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작전에 대해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발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 작전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와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불러온 것은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전용을 포함한 북한 스스로의 행동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심화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인권 문제가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인권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의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동참 여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중국 내 탈북난민 상황과 보호 노력에 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 내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 북송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망명 희망자들은 송환 즉시 직결 처형을 비롯해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초로 세운 민간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최근 V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장기간 중국 내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최소 수백 명 이상의 탈북민이 북송과 고문, 처형의 공포 속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 중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도움을 호소했었습니다.
민간 자군에서는 계속 정부에다가 이거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할 정도로 계속 저희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부분.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또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외교부도 입장이 없고 정부도 그 대통령 그쪽에서도 입장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 아쉽고 지금 아주 슬프거든요. 저는
한국 외교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BOE 질문에 탈북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다양한 계기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재임 시절 탈북민 1,000명 이상의 한국행을 성사시켰던 김아중 전 주중 한국대사와 같은 노력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치는지에 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첫 방안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소통하는 특별보고관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등 계기,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 시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다음 달 개막될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이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할 것인지에 관해선 직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앞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해서 참여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며 인권에 침묵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희귀금속인 탄탈륨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들 4개국에서 생산된 탄탈륨 금속과 합금 획득을 금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이들 4개국으로부터 탄탈륨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 규정을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이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탄탈륨이 미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시스템 생산을 위한 공급망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들 4개국에서 탄탈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희귀금속인 탄탈륨은 항공기, 제트엔진 부품처럼 강한 열을 견뎌야 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독일 정부가 40만 유로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북한인 20여 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는 독일 정부가 40만 유로가 넘는 북한 관련 자금을 동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ATF는 25일 공개한 독일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 일환으로 독일은 41만 872유로를 동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매년 독일이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 액수도 표기했는데 큰 변화 없이 41만 유로대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TF가 동결 자산의 출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례로 볼 때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제재 대상자의 자금에 대한 동결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은행의 북한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FATF는 독일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의 액수가 이란 제재 관련 자금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약한 경제적 유대관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북한과의 무역관계가 인도주의 물품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독일이 이란과 북한 모두의 기술 조달을 위한 선택지임에도 독일과 북한의 관계는 덜 중요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이번 평가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2015년과 2020년 사이 독일은 북한 정권과 연관된 24건을 유럽연합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상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FATF는 독일의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제3국에서 운영 중인 네덜란드의 한 은행이 대북 제재와 연관된 1,630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 전투기를 파견하는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내에서 지정학적 권력 변화와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은 자국 공군 전투기가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고 한국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의 안정은 독일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관 대변인은 24일 독일 공군의 관련 움직임의 배경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인도태평양이 성장과 국제무역로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누가 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놓고 지정학적 권력 변화와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파트너 국가들과 공통의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위해 함께 맞서기를 바란다면서 독일 공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참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1956년 재창군 이후 처음으로 유로파이터 전투기 6대 등 군용기를 아시아에 보내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미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 17개국 공군이 참가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일본은 올해 처음으로 이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독일 군용기들은 이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독일 공군 군용기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국 방문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공군의 인도태평양 전격 파견은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타이완 위협과 패권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잠재적 도전으로 규정한 뒤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이 약 2주 후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 상하원에는 총 14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반기 의회는 각종 예산안 처리로 바쁜 데다 올해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겹쳐 대부분의 한반도 안건들이 연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하반기 의회 일정 중 의결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관련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원 법안은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원의 유사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이 오는 9월 말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연내 의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새 국방수권 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안건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도 연내 의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공화당의 로퍼트먼 상원 의원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하원에서는 아직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포트만 의원이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연내 신속한 의결을 위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올해는 미회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의회의 하반기 의정활동은 통상 연말까지 각종 예산안 처리에 집중되는 데다 특히 올해는 11월 8일 중간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뒷전에 있는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이미 의회 내 동력이 크게 떨어져 연말 폐기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도 많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1년 넘게 소관상의 및 외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에 나온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한 데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까지 종료돼 의회 내 관심과 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상하원의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의 경우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지만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통화태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대북 인도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해 제재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도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하반기 활동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사안은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관련 조항과 문구입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의회의 입장을 명기한 수준에 그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만 담겼습니다. 하원 법안에 담긴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이 추진했습니다. 이 조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포함될 경우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 상반기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회벽 건립 기념결의가 유일합니다. 이 결의는 최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준공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회벽 건립을 지원한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직후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대런 소토 하원 의원이 추모회벽 건립과 관련해 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상의 민 외교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 법원으로부터 흔치 않은 형량 합의 방식인 알포드 플리를 허가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형량 조정 혜택을 받게 돼 실제 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문철명의 알포드 플리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 명령문을 공개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를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최근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를 통한 형량 선고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루는 플리 박앤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혐의에 적용된 형량을 일부 삭감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문철명 측의 이런 요구에 반대해왔지만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문철명에게 적용된 돈 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 12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문철명의 알포드 플리를 허가하면서 문철명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BOE에 재판부가 알포드 플리를 수용하게 되면 문철명은 상당한 감형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기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철명의 최종 선고 형량에는 최초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수감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문철명은 이달을 기준으로 약 3년 3개월째 실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개최된 사전 심리에서 문철명이 검찰에 알포드 플리에 대한 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철명이 미국에 부드럽게 대하고 협조하거나 혹은 미국에 무언가를 양보하는 데 대해 그의 모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죄 합의나 알포드 플리 모두 미국 검찰, 즉 미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한 만큼 추후 북한 정권의 처벌을 두려워한 문철명 측이 법원에 알포드 플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문철명의 다음 심리일을 4달 6일로 유지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문철명 측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는 알포드 플리에 따른 문철명의 형량 조정과 최종 선고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거부와 미국과 한국 내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대북 압박과 억지력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5일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stick with the current plan, but make it very clear that this is an initial proposal.
담대한 구상은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제안이며 협상 중에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완전한 로드맵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 대 행동의 약속이란 점도 아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담대한 구상이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경제 지원책이라며 하지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지원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experience dealing with North Korea, we know their priorities are the lifting of sanctions.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우선순위는 항상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과 인프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며 한국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도 담대한 구상에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이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교수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경제 지원책을 제시하기보다 북한 쪽에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이 통제력 상실인데 한국의 경제 지원을 받아들이면 통제력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Instead of foreign investment, focusing on what I would call economic reform.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외국의 투자보다 스스로 경제를 개혁할 수 있는 개선책에 좀 더 공감할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 등 호전적 행동에 대한 언급 없이 잠재적으로 제재 완화까지 포함하는 제안을 내놓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담대한 구상에도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근본적 행동과 본질적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우려와 관련해 만약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준다면 그 대가로 북한 측에 단계별 약속 이행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 agreement that freezes the nuke test and which further freezes the missile test.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복귀 논의 시기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도 진행 상황에 따라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한국 측이 제안 내용을 바꿔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t's like negotiating with yourself. The other side doesn't respond, and then you
이제 와서 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데 혼자 협상하는 것과 같고 상대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내용의 변화를 주는 것은 뒤를 쫓아간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되 대북 압박과 억지력 조치도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ntinue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현재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은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현재 윤 대통령이 나아갈 유일한 방향이란 것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는 윤석열 정부가 상대 없이 혼자서만 협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제안할 게 있다면 한국 외교관들이 듣고 있으니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그 사이 한국은 국방과 경제, 미한동맹 강화에 집중하며 일본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양측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미한 관계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미한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미한 양국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This law that I'm about to sign finally delivers on a promise that Washington has made for decades to the American people.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 전기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조립됐을 때만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 21개 모델은 혜택을 받지만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한국 전기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7,500달러 오르는 셈이라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부품도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지역 등에서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한국 업체 입장에선 장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EV 등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75%로 1위, 이어 한국의 현대차가 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 2위 점유율 격차가 크지만 현대차 등이 미국 시장에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에 미치는 파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해당 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와 수입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협정,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방한 중인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산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관계자는 25일 VOA에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서 충격적이고 아쉬움이 크다는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 제화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기술 동맹,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나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의 방한 당시 미 조지아주에 6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등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이어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 제조업에 투자한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바이오,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문제가 미한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결과를 예측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multiple avenues through which there will be an effort to address this.
이 문제가 새로운 영역인 만큼 입법 이후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며 법 제정 이후엔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여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이 법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전략적 과제와 해당 법안의 취지가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가 미한동맹에서 기술 경제 분야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으며 미한이 강조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직 외교관 등 다수의 미한 관계 전문가들은 이 사안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이제 막 입법이 이루어진 만큼 그 여파를 진단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이번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통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계와 협의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경제와 통상 전문가인 김 연구원은 특히 한미 FTA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진솔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틀이며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한 것보다 더욱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관련 논의가 미한 양자 간 제도화된 협정을 통해 가속화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관련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해법을 모색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고 기술과 미래산업협력 등에서 같이 갈 것이라면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미 법제화된 만큼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명분을 갖고 수정할 수 있도록 양측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한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강압적 외교 행태와 인권 탄압, 주변국에 대한 노골적 위협이 중국에 대한 반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압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은 최근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 국민 1028명을 상대로 대중 인식을 함께 면접조사한 결과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0%가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답변은 11.8%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부정적 인식은 20% 늘었고 긍정은 절반으로 준 것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외교 행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19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평판을 설문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중 여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높은 87%, 호주 86%, 미국과 한국 역시 각각 82%와 80%를 기록했는데 응답자들은 시진핑 정부의 인권 탄압, 군사력 강화, 무역 경쟁, 이웃나라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 등을 반중 정서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반중 여론은 특히 지난 2002년 조사 때 31%에 그쳤지만 올해는 80%에 달해 거의 50%가 급증했습니다. 미한일 전문가들은 대중 경쟁 의도가 높고 반중 여론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한국의 급격한 인식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25일 BOA에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가 한국의 반중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is forcing
countries to have a negative view of China.
중국은 각국이 중국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중국의 정책은 극도로 호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한국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시각은 중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낸 미국 하버드대 페어뱅크 중국학센터의 이성현 박사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기회로 보던 환상을 깨고 현실 인식으로 리셋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을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로 봤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중국에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중국의 일방주의에 그리고 중국이 어떤 강대국화되면서 다시 과거의 중화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다루는 분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의 어떤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관련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외교 행태뿐 아니라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족 학살 등을 보며 특히 한국의 젊은 층은 중국이 겉과 속이 모두 같은 권위주의 체제, 인권을 탄압하는 사회주의 국가란 실체를 깊이 깨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 동북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날 BOA에 지난 2013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대아오이다오 분쟁으로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중국의 노골적 위협을 직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체제, 정치 체제를 갖다가 민주적인 그런 그 저기 체제를 가지는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저기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가 중심이 된 건 그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그 야심이 노골적으로 저기 그 표면화되면서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얘가 거의 그 수복 불가능하다고 저기 그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그 저기 안 좋아졌다고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인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쿠조노 교수는 시진핑 정부의 이런 권위주의 정책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이럴수록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강화해야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중국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타협 대상과 아닌 것을 한일 두 나라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의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의견해야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저기 중장기적인 지각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를 저기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국제 질서의 그런 그 저기 룰을 중국도 지키면서 같이 번영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저기 길로 중국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이게 저 그 국가 이익을 저기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한편 미한일 전문가들은 시진핑과 푸틴이 모두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변화보다 권위주의 체제를 더 독려하고 엉뚱한 자신감마저 심어주고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에겐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은 한국을 위협한다며 한국인들은 북한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하겐 중국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fully backs North Korea. North Korea threatens South Korea.
이성현 박사는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시진핑과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변화보다 권위주의 체제를 더 독려하는 형국이라며 이런 지정학적 상황은 변화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에겐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등 국내외 정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첨단 기술을 통해 더 강화하는 시진핑 주석을 보면서 김정은도 주민들에 대한 압제와 통제를 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불행한 측면이죠.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이런 일반 주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독재자의 특성이거든요. 또 주민 북한과 같이 바깥 세상과 어떤 연결고리가 부족한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 북한 체제,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게 그런 문제성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북한 내부 주민들이 이런 세계를 보는 그런 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과 북한의 권위주의에 맞서 관여를 지속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과 직접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과 함경북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6도, 낮 24도, 양덕 아침 12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14도, 낮 26도, 구성 아침 13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 23도, 강계 아침 11도, 낮 22도, 희천 아침 11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25도, 개성 아침 16도, 낮 26도, 사리원 아침 15도, 낮 24도, 신계 아침 14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7도, 낮 27도, 장전 아침 18도, 낮 26도, 평강 아침 13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3도, 낮 27도, 장진 아침 6도, 낮 17도, 청진 아침 14도, 낮 24도, 김책 아침 14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8도, 낮 18도, 김영권 아침 4도, 낮 16도, 삼지연 아침 3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범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6일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얼마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더욱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선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역사는 성급한 정책 완화를 강력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한 달 상황이 개선된 것만으론 물가가 잡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설정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파월 의장은 또 금리 인상은 전적으로 향후 상황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파월 의장의 강력한 통화정책 예고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5일 사이버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표적인 컴퓨터 해킹 수단인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이스라엘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쁘다며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이 금융 분야에 대한 랜섬웨어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실시간 사이버 위협 자료를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보 공유, 전문가 훈련과 교류 확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데예모 부장관은 작년 11월 이스라엘을 방문해 국제 금융 시스템 내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해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중동을 방문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5일 중국 4개 항공사의 미국발 중국행 항공기 26편의 운항을 정지시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다음 달 5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되며 샤먼항공과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운항이 정지된 항공기는 로스앤젤레스발 19편과 뉴욕발 7편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미국 항공사 26개 항공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한 데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 교통국의 이번 조치는 극도로 무책임하다며 근거 없이 중국 항공편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자국의 코로나 서킷 브레이커, 즉 거래 중단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중국과 외국 항공사 모두에 적용됐을 뿐 아니라 양국 항공운송협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군 전체 규모를 190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 전투병력은 11만 5만 명으로 115만 명으로 현재보다 13만 7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7개월째 접어든 시점에 개정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집속탄에 민간인 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가 25일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군과 친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최소 10개 지역에서 수백 개의 집속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최소 3차례 이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2월과 7월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집속탄 공격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47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희생자들은 모두 민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8월 27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